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과의 수교를 선언했던 중미국가 온두라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이 파견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크리스 도드 바이든 대통령 미주 담당 특별보좌관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온두라스와 파나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드 특보의 이번 방문은 서반구의 포용적 경제성장,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헌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앞서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이 중국과 공식 관계를 개설하도록 외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도드 특보는 이번 방문에서 온두라스 관리와 민간 부문 및 금융권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며 미주개발은행 연례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이날 온두라스 인접국인 과테말라에 신축된 미국 대사관 헌정식이 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과테말라의 지속적 우정의 중요한 상징으로서 윌리엄 팝 미 대사와 윌 모저 해외건축운영국 국장은 3월 16일 공식적으로 새 과테말라 주재 미 대사관을 헌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과정에서 약 1억 1,500만 달러가 지역 경제에 투입됐고 대사관은 450개 현지 기업의 지원을 받아 2,600명 이상의 미국과 과테말라 근로자들에 의해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강제 추방 등 광범위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요청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우크라이나 조사위원회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약 16,000명의 어린이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이송되고 추방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자료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강간당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으며 학교 지하실에 사망한 이들의 시신과 함께 구금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구금시설에서 희생자들이 군용 전화기를 사용한 전기 고문을 당했다며 이 같은 고문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00건 이상의 인터뷰와 위성사진, 구금장소와 무덤 방문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무차별적이고 불균형한 공격을 수행했다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릭 메즈 조사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무력 충돌은 다양한 수준에서 파괴적 영향력을 끼쳤다면서 인명피해와 일반 시민들의 생명에 대한 경시는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보고서 배후에 있는 이들의 객관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 이어 슬로바키아가 오늘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두아르드 헤게르 총리의 이날 발표로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 4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며칠 내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4대의 항공기를 우크라이나에 순조롭게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미그-29 전투기는 10대에서 20대 규모라고 두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7일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모든 전투기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별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는 파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등 군사장비 지원은 모든 나라가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들을 처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F-16 전투기 운용 관련 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등 서방국들의 F-16 전투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호주에 대한 최대 8억 9,500만 달러 규모의 순항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사가 판매의 주 계약자이며 이번 승인에는 총 220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관련 기술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년 뒤에 아르테미스 3이라는 이름으로 달 탐사에 나서는 미국 우주인들이 입을 새 우주복이 공개됐습니다. 50여 년 전 우주인 닐 암스트롱을 토끼띠뜨게 했던 우주복이 아니고요. 무릎도 굽히고 허리도 돌리고 팔꿈치도 자유롭고 주먹을 쥐었다 펴기도 쉬워 보이는 이 혁신의 우주복입니다. 나사의 새 우주복 공개가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15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텍사스주 휴스턴 우주센터에서 공개한 이 우주복은요. 엑시엄 스페이스사가 제작한 시제품인데요. 군데군데 오렌지색 배색이 눈에 띄는 검은색 바탕의 우주복입니다. 실제 달 탐사에는 빛 반사를 고려해서 흰색 우주복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탐사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개발에 참여한 미국의 새 우주복은 21세기 과학기술을 반영한 혁신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주복의 무게가요 55kg인데 기존의 우주복보다 25kg을 줄였습니다. 활동에 유연함을 줄 뿐 아니라 달 탐사에 처음 나서게 되는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인에게도 매우 적합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일부 작업은 여전히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지만 3D 프린터로 설계하고 레이저 컷으로 재단했고요. 이 머리 부분의 헬멧에는 고해상도의 비디오 카메라와 조명이 장착됐고 등 부분의 배낭은요. 6시간에서 7시간 우주선 밖의 임무에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장치고요. 신발은 햇빛이 전혀 없는 달의 얼음 표면에서 작업할 때를 위해서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단열재를 썼습니다. 15일 공개 행사에는 우주복을 입은 모델이 꼬마 아이들과 악수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마치 만화 영화 토이스토리의 주인공 우주인 버즈를 만난 것처럼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My colleagues and I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오늘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관해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3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7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고요.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3월 18일 북한은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바람은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 영상 3도에서 14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의 바다 맑습니다.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파도가 일겠고요. 먼 바다에서는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는데요. 파도는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1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0도에서 낮 최고 13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개성 영상 1도에서 14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원산 영상 2도에서 14도, 청진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끝으로 해산은 최저 영하 9도에서 최고 영상 8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 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처리해서 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형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모면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발표가 나왔다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17일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이 러시아를 찾는 건 거의 4년 만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에 시 주석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를 러시아로 초청한 바 있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두 나라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주요 국제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며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두 나라 사이 현안을 논의하고 또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일반적인 말로 들리나요?
그렇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현재 세계는 세기의 변화가 가속하면서 격동과 개혁의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국가로서 중로관계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양자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 주석을 초청한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두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자는 맥락에서 의견들을 교환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의 추가 발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중요한 양국 문서들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방문이 양국 관계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고 두 나라 관계에 있어서 올해의 주요 정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발표에서요. 우크라이나 문제 언급은 없었을까요?
네,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이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평화회담을 촉진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왕원빈 대변인도 17일 정례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부분적으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화춘영 대변인하고 왕원빈 대변인이 평화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됐던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이 문건에서 주권 존중, 적대 행위 중단, 평화협상 개시, 그리고 일방적 제재 중단 등 12가지 항목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서방 쪽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측은 이런 중국 제안에 서방 쪽보다는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16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과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 부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평화를 증진하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의 평화회담을 위한 조건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쿨레바 장관은 트위터에 본인과 친부장이 영토 보전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나는 침략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했던 평화 공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쿨레바 장관은 이날에 16일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중국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중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중재 활동에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중동의 두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최근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지난 7년 동안 단절됐던 외교관계를 복원한다는 합의안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죠. 왕이 중앙정치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이 합의를 끌어낸 뒤에 우리는 모든 국가의 바람에 따라 세계 분쟁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주요국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AF통신은 이번 합의가 중동에서 중국이 미국의 우위에 도전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할 거란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끝낸 뒤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BBC 방송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보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하나 조금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자국이 보유한 미그 29 전투기 4대를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같은 기종 전투기 몇 대를 더 보낼 것이라고 두다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할 전투기가 11대에서 19대 사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쪽에 전투기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소식인데요.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대립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네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16일 연금 개혁 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게 헌법 49조 3항에 규정된 권한을 발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조항은 강요회의 심의 후에 행정부가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회가 이 조처를 뒤집을 방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의회가 24시간 안에 불신임 동의안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불신임안을 제적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이 무효가 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포함해서 정부 강요들이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또 상정되더라도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해당 법안은 채택한 것으로 간주해서 정식으로 법이 됩니다.
네. 자, 과거에요. 이 헌법 49조 3항이 발동된 뒤에 불신임만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지난 1958년에 현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뒤에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1962년에 불신임안이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이 연금 개혁안의 핵심이 은퇴 연령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은퇴에서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출생률이 낮아지고 이 사람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이 은퇴 연금의 적자가 쌓이고 이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대비해서 은퇴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또 노조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가 터져 나왔었죠.
네. 많은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은퇴할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힘든 환경을 참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은퇴 연령을 높이는 게 부당하고 이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정부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이 노동자 단체들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또 야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권 안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연금 탈 날만 기다리는데 이런 희망을 정부가 깨뜨렸다는 반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부자들만 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방안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퇴행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16일 연금개혁법안을 의회 승인 없이 처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도 파리에서 이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의회에서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나요?
네, 일단은 극우정당이 국민전선 측에서 의회에서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표결에 올라가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극우정당을 비롯한 좌파 그리고 이 보수파 야당 대부분이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유럽 경제 소식 좀 보도록 하죠. 하룻밤 사이에 유로존 증시에 큰 변동이 있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스위스 취리히에 본점이 있는 이 대형 투자은행인 이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 은행이 14일 연례 보고서를 내고 2021년과 2021년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에 있어서 주요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또 같은 날엔 은행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뉴욕 시그너체 은행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국제 은행 체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15일에 스위스 증시가 약 30%나 급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스위스 증시 상황이 어떤가요?
네, 스위스 국립은행 SMB가 15일 크레딧 스위스의 최고 54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과 SMB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크레딧 스위스가 제도상 중요한 은행에 부과되는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 SMB가 크레딧 스위스에 유동성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스위스 당국이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 상황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FINMA와 SMB가 미국발 은행 문제가 스위스 금융시장으로까지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히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네요.
네, ECB가 16일 예정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른바 세 번 연속 빅스텝을 단행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일반은행이 ECB에서 단기간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MRO 금리가 3.5%가 됐습니다. 이 당초 금융계에서는 크레딧 스위스와 이 미국발 은행 위기로 0.5%포인트 인상이 실현될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뭐 업계 예상이 깨졌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이유를 밝혔나요?
네, 성명을 냈는데요. 먼저 인플레이션을 제때 잡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현재로서는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목표치인 2%보다 두 배 높은 5.3%로 전망되고 있고 또 이게 2025년에 가서도 2%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ECB가 16일 은행이 예금할 때 적용하는 수신금리도 3%로 0.5%포인트 올렸는데요. 이게 지난 2008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이율입니다.
네, ECB가 은행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습니까?
네, 유로존의 은행 시스템이 강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유로존 금융 안정성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필요할 땐 금융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촌호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서한에서 아시아인 혐오와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소은행의 잇단 폐쇄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임산부 사망률이 6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갔다는 정부 통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한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서한을 통해 애틀랜타 총격 사건 유족과 지역사회 위로를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로 된 서한을 공개하면서 에리카 모리츠구 대통령 부보좌관 겸 백악관 아태 선임 연락 담당관이 16일 애틀랜타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머리치구 연락담당관은 이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총격 2주년 추모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했는지 서한 내용을 좀 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2년 전 오늘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이이자 이모이자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전 참사가 일어난 직후 해리스 부통령과 제가 애틀랜타를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며 이 전국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희생된 생명을 기리고 이 커뮤니티의 놀라운 회복력에 경의를 표하고 동료 미국인들로서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서한에서 아시아계 이민사회를 향한 정부의 약속도 전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총기폭력, 아시아인 혐오 및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과 극단주의라는 오래된 재앙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자며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3월 16일입니다.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 일대 스파 안마업소 세 곳에서 1시간 사이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틀랜타 북쪽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업소에서 일어났는데요. 아시아계 여성 2명을 포함한 4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애틀랜타 시내 업소 두 곳에서 총격이 일어나 총 4명이 추가로 숨졌는데요. 4명 모두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였고 특히 4명은 한국계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이후 현지 아시아계와 한인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아시아계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혐오 행위가 급증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사건 직후 총격범인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 씨가 성행위 중독을 호소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살인 혐의 8건만 적용해 한인사회가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현지 검찰은 용의자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자, 총격 2주년을 맞은 애틀랜타에서 추모 행사도 열렸다고요?
네, 현지 정치인과 지역사회 지도자들, 아시아계 이민자를 비롯해 총격으로 희생된 유족들이 조지아주 청사에서 열린 추모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추모식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 종식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총격사건 희생자 유족들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이날 추모식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총격으로 희생된 한국계 고 유영애 씨의 아들 로버트 피터슨 씨가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피터슨 씨는 나는 여러분의 마음고생과 슬픔을 안다며 2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더 깊어만졌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은 앞으로 아시아계 증오범죄 퇴치를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계 희생자 고 시아오지 텐 씨의 전 남편 마이클 웹 씨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호소했는데요.
네.
자, 만약 조지아주가 총기 구매 후 사흘간의 대기 기간이 있었으면 2년 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상식적인 수준의 총기 규제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애틀랜타 총격 2주년을 맞아서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우생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시아계 혐오와 성차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애틀랜타에서 올해 음력설을 앞두고 총격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아시아계 지역 주민이 대형 총격의 공포에 떨었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때때로 수십 년간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들 피해자를 어떻게 돕겠다고 밝혔나요?
네, 공동성명은 우리 행정부는 아태계 커뮤니티의 안전과 융합,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한 해로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해 문화와 언어적으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려움 없는 미래를 건설하고 아태에게와 애틀랜타 커뮤니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 최근 미국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이죠. 바로 미국 중소은행의 이단 폐쇄에 대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인데요. 아, 금융당국자가 이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했네요.
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16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의 사태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 좀 자세히 보죠.
네, 원래 이날 16일 청문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4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최근 은행 사태 여파가 워낙 큰 만큼 이에 대해 옐런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옐런 장관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우리의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예금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거 안심해도 된다는 걸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은행 폐쇄 후 금융당국이 취한 조처는 예금자들의 예금을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우리의 결연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옐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은행이 폐쇄됐는지 간략하게 좀 짚고 가죠.
네, 캘리포니아주에 거점을 둔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주에 거점을 둔 시그니처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10일에 먼저 폐쇄됐고 이어 시그니처 은행이 12일에 폐쇄됐는데요.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는 미국 16위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네, 옐런 장관이 이 은행들의 폐쇄 이유를 설명했나요?
네, 옐런 장관은 이번 은행 폐쇄 사태를 일으킨 원인을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이 폐쇄로까지 이어진 것은 유동성 위험, 다시 말해서 예금주들의 예금 수위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이요. 은행 폐쇄 사태 이후에 첫 금융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었는데 이날 발언 내용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앞선 담화와 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담화를 통해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고 예금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과 거의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측면은 어떤 건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장관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조처가 은행에 대한 구제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납세자들이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옐런 장관의 이날 청문회에서 주주나 채권 소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세금이 사용되지 않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한도 금액인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이 사용하는 자금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지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이 같은 강조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피해보건에 세금이 투입된 데 거센 비판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은행 폐쇄 여파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6개 은행을 신용등급 강등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은행 폐쇄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은행 폐쇄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빠질 가능성이 35%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두 개 은행이 폐쇄된 이후 기존 전망치에서 10%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이 은행은 이번 전망치는 중소은행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단기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임산부들의 사망률이 크게 높아졌다고요?
네,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임신 중 숨지거나 출산 직후 사망하는 여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임산부 사망률이 6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사망률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해당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6일 관련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미국에서 총 1,200여 명의 임산부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직전 연도인 2020년에 사망한 임산부보다 40%가 많은 수치입니다. 자,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이 2019년 10만 명당 20명, 2020년 10만 명당 24명이었던 데서 2021년에는 10만 명당 33명이 사망한 건데요. 이는 지난 196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2022년 수치는 예비 데이터긴 하지만 총 733명의 임산부가 사망했는데요. 최종 통계에서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CDC는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요, 지금까지 27번 수정됐습니다. 시기별로 수정된 내용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수정 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는 시민권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 헌법 첫 번째 시간으로 시민권 보호가 목적인 권리 장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는 정부 권력 확대에 대한 시민권 보호를 위한 권리 장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787년 헌법 제정회의에 참가한 대표들 가운데 일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권리 장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뉴욕의 알렉산더 해밀턴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새 헌법은 국왕과 신민 간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영국 권리장전 같은 새로운 시민권 보호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만일 특정한 시민권이나 자유를 보장하는 구절을 헌법에 넣는다면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다른 권리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새 헌법에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 남용을 막을 조항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토머스 제퍼슨 등 이른바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연방헌법에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 권리를 보장하는 구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비준 뒤에 소집된 연방의회가 헌법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회는 수정안 12항목을 승인해 이를 각주 비준에 넘겼고 이 가운데 10개가 비준됐습니다. 각 주가 비준한 수정 헌법 조항 10가지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와 권리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임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시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아울러 수색이나 체포 등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두어 신체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거기에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이 박탈당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규정도 제시해 시민권에 대한 사법적 권리 보호도 인정했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헌법의 특정 권리를 나열한 것이 국민이 보유한 다른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수정헌법 제1조부터 8조까지의 언급되지 않은 권리가 부정되거나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알렉산더 해밀턴이 지적했듯 국가 차원의 권리 장전이 오히려 시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헌법 10조에서는 헌법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녀 권한이 주와 국민에 귀속된다고 함으로써 명기된 것 외의 권한을 주정부와 국민의 권한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첫 번째 시간으로 권리 장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16위 규모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융권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조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란?
연방준비제도는 흔히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은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하는 곳으로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자 세계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요. 좀 더 안전하고 융통성 있으며 안정적인 통화와 경제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연준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우선 달러화 발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준비율 결정,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규제, 또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 만큼 연방준비제도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 준비율에 대한 결정도 연준의 매우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이 생겨난 배경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준비는 영어 리저브를 번역한 건데요. 여기서는 지급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업은행들은 고객들이 예금한 돈으로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대출해서 이자 수익을 늘리는 게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고객의 예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고객들이 예금했던 돈을 찾고자 할 때 돈을 인출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따라서 예금의 일정 비율을 고객들의 지급 요구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도가 탄생했고요. 이를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구성.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준비은행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4년 단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고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합니다. 마찬가지로 4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통해서 이사들 가운데서 임명하는데요.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2018년부터 연준을 이끌고 있습니다.
Good afternoon and welcome. My colleagues and I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파월 의장의 첫 번째 임기는 2022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의 유임을 결정하는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요. 지난해 5월에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연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주임무는 국가의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미국의 전반적인 은행 제도를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준의 또 한 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경제성장과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무역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으로서 특히 미국 달러화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뉴스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방준비제도 체계의 본체나 다름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례회의는 1년에 8번 개최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또 하나의 축인 연방준비은행은 뉴욕, 보스톤,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등 미국의 주요 12개 도시에 하나씩 있습니다. 각 준비은행은 해당 지역의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은행장은 임기 5년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선출되고요. 각 준비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영향력.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인 만큼 달러화의 금리 변동은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연준의 움직임은 항상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또한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 수장,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할 만큼 금융 정책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실제로 경제학 용어 가운데서 과거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이름을 딴 그린스펀 효과란 말도 있습니다. 그린스펀의 말 한마디에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겪은 상황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And instead of looking at it in the context of consumption, expenditures, investment, government, etc.
그린스펀 전 의장은 1987년 연준 의장직에 올라서 2005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재임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파급을 인식해서 신중하고 간접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와 관련한 언급이나 조처를 취하면 개발도상국으로 몰렸던 달러가 급격히 회수되고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나라는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도 점진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다변화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보다는 현지의 상황이 역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최초의 3연임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1953년생 올해 69살인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인 시중신의 아들입니다. 수도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리들의 자제들, 일명 태자당의 일원으로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았는데요. 하지만 10대 때 아버지 시중신이 문화대혁명 당시 반동으로 낙인 찍혀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산시성 비난한 지역으로 추방되면서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1975년 명문대학의 하나인 칭화대학교 화공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권력자 덩샤오핑은 시중신을 다시 정계에 복귀시켰고요. 이후 시 주석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대학 졸업 후 바로 국무원 판공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비서직 등을 수행합니다. 이후 허베이성 정딩형 당 부서직을 시작으로 해서 푸젠성과 저장성 등 지방관리직을 거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공을 많이 들이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요. 차츰 중앙정치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제15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 후보로, 그리고 1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이어서 2007년 드디어 중국 최대 경제중심 도시인 상하이의 당서기가 되면서 거물급 정치인의 면모를 드러내고요. 같은 해 열린 17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에 발탁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국가 부주석직에 올랐고 2012년 11월에는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그리고 2013년 3월 국가 주석에 선출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집권 3기 취임 일성으로 중국 국민의 자주화를 강조하면서 안보 강화와 함께 강철 같은 인민해방군의 건설을 촉구했는데요. 시 주석은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전례 없이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집권 3기를 이끌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버리다, spread yourself too thin, 자신을 너무 얇게 바른다. 빵에다 버터나 잼을 바를 때 너무 얇게 바르면 맛이 없는 것처럼 어떤 일을 너무 많이 버리는 것을 spread oneself too thin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John, how's it going? You seem stressed.
Yeah,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with all the projects and responsibilities I've taken on.
It's important to know your limits and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I know, but I hate letting people down. And now I'm just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Well, the first step is recognizing that you need to make a change.
잔이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버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네요.
I've spread myself too thin.
나는 일을 너무 많이 버렸어요. 빵에 바를 내용물, 잼이나 버터를 너무 얇게 바르면 바르나 마나죠?
It's important to know your limits.
당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깨물지 마세요. 그러니까 씹을 수 있는 만큼만 깨물어요.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일을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아요.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s it going? You seem stressed?
Yes.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with all the projects and responsibilities I've taken on.
It's important to know your limits and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I know, but I hate letting people down. And now I'm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Well, the first step is recognizing that you need to make a chang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잘 되고 있어요?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나는 나를 너무 얇게 폈어요. 그러니까 버린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with all the projects and responsibilities I've taken on.
내가 맡은 프로젝트들과 책임들이 너무 많아요.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지 마세요. 그러니까 씹을 수 있는 만큼만 깨물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I hate letting people down.
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싫어요.
Let somebody down.
어떤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다.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I'm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Keep up with something.
어떤 것을 계속하다, 어떤 것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간다.
I'm struggling.
나는 애쓰고 있어요. 나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To keep up with everything.
모든 것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자, 그럼 끝으로.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나는 나를 너무 얇게 폈어요. 버린 일들이 너무 많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You seem stressed.
Yeah,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with all the projects and responsibilities I've taken on.
It's important to know your limits and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I know, but I hate letting people down. And now I'm just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Well, the first step is recognizing that you need to make a chang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ve spread myself too thin.
나는 나를 너무 얇게 폈어요.
I feel like I've spread myself too thin.
나는 버려놓은 일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많은 일을 버려놨다는 표현 영어로 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